대나무는 수십 년, 때로는 100년 이상을 자란다고 해요. 평생, 그런데 저 이거 듣고 깜짝 놀랐거든요. 그런데 평생 딱한 번만 꽃을 피운대요. 그리고 꽃을 피우고 나서는 죽는다고 해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만나게 될 인물인 이 사가랴가 이것과 좀 비슷한 순간을 오늘 맞이합니다.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제가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유다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아멘. 사가랴는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제사장이었어요. 오늘로 치면 목회자라고 볼수 있죠. 당시 예루살렘에는 한 2만 4천 명 되는 레위인들이 살았다고 해요. 그 중에 제사장들은 7,200명 정도 되었대요. 이들의 직무 수행을 원활히 돕기 위한 이 로타도 있었어요. 이것을 만든 사람은 다윗 왕이었어요.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끊어지지 않도록 예배가 잘 드려질 수 있도록 그 반열이라는 걸 만드는 거죠. 총 24개의 반열이 있었습니다. 사가랴는 그 중에 여덟 번째인 아비야 반열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가랴와 그의 아내한테는 한 가지 좀 문제가 있었어요. 자식이 없었거든요. 7절 말씀을 읽어 드릴게요.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았더라.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불임을 주로 육체적이고 좀 의학적인 문제로 봅니다. 그러니까 치료와 해결이 가능한 의학적인 이슈로 보는 거죠. 혹은 개인이나 부부가 사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로 봅니다. 개인의 선택의 문제로 보는 것이죠. 반면에 우리와는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이 성경 당시에 문화와 역사적 맥락에서 보면 이 불임이라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으로 이해되었어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냐하면 불임을 개인적이고 자기 육체나 어떤 의학적인 문제로 보지 않고 하나님과 그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이해했거든요. 누군가에게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옛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놀라운 영광스러운 약속 있잖아요.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라고 했던 그 놀라운 약속에서 자신은 제외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던 거예요. 또한 가지 더 심각한 것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백성으로서 그 거룩한 메시아의 계보에 참여할 수 없다는 그런 어떤 상실, 배제의 개념으로 이해했던 것이에요. 이렇게 보면 우리가 오늘날 그 불임이라는 문제를 좀 개인적이고 육체적이고 의학적인 문제로 본다면 당시 사람들은 이스라엘이라는 그 언약적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했던 것이죠. 그래서 공동체적이었고 오히려 언약적이었고 영적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보니까 그 집안이 좀 좋았어요. 신앙의 명문가에서 태어났어요. 아내인 엘리사벳을 보니까 최초의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의 직계 후손이었어요.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나 이렇게 화려한 가문의 배경이 이들에게는 막 기쁨으로 자랑할 만한 것이 안 되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더 부담이 되었겠죠. 왜냐하면 좋은 부모 만나서 부족한 것 없이 잘 사는데 왜 아이가 없대? 하나님 앞에서 난 모를 죄를 지었겠지. 어쩜 저럴 수 있어? 어쩜 저렇게 뻔뻔해? 이런 수군거리는 소리를 그들이 들었지 않았을까? 묵상해 보게 되었어요. 그러니 이들 부부의 마음이 얼마나 무겁고 아팠을까요? 이들은 또 제사장 부부잖아요. 레위인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예요. 그 종교 지도자로서 모범이 돼야 하는데 그좀 체면에도 문제가 있었을 것 같아요. 오늘 성경 6절에 보면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힘써 여호와의 율법과 규례를 지켰다고 말하거든요. 물론 이들이 그만큼 경건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니까 어쩌면 이것도 그들이 겪고 있었던 불임이라는 아픔과 관계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저라면 이런 기도를 드렸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죠? 하나님 제 잘못을 좀 알려주세요. 그럼 저 그거 정말 끊어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 저 아시잖아요. 저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저 정말 주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라고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것이 불임이라는 아픔 가운데 그들이 더욱더 철저하게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지켰던 어떤 그 힘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뭐 어찌됐든 감사한 것은 힘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밀착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어려움 중에도 말씀을 떠나지 않고 그 자리를 굳게 지키고 있던 어느 날 특별한 사건이 이제 일어나게 돼요. 이제부터 사건이 재밌게 흘러가게 되는 거죠. 8절에서부터 10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네, 스크린은 그대로 띄워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던 어느 날 8절에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마침 사가랴가 속한 아비야 반열이 이 로타에 따라서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말 성경에서 마침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과 역사를 체험하는 그 때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물론 사가랴는 이때까지도 전혀 알지 못했죠.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될지. 하지만 성경은 여기서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드디어 하나님의 그 때가 온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여전한 문제와 아픔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 말씀 앞에 더욱 밀착하고 또 주님 앞에 버티고 있을 그 어느 때에 하나님의 정하신 때 반드시 그 마침내의 때를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마침내의 특별한 때가 오늘 밤이 되었으면 또한 좋겠어요. 아멘. 믿음으로 고백한 여러분들에게 오늘이 그 밤이 될 줄 믿습니다. 사가랴가 그런데 선택이 됐어요. 이건 진짜 놀라운 일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2만 4천 명, 7,200명. 제가 이거를 확률 계산을 해봤어요.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24반열이 순서를 따라 가는데 그 반열 순서가 돼도 다 들어가는 게 아니죠. 또 제비를 뽑거든요. 보니까 이런 답이 나옵니다. 운이 굉장히 굉장히 좋아야 10년에 한 번 될까 말까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저 같은 대부분의 그냥 이 일반적인 사람들은 평생 한 번 가도 이 기회를 얻을까 말까 한 거예요. 그렇게 특별한 날이 마침내 사가랴한테 오게 된 것이죠. 여기서 저는 한 가지 사실을 우리가 좀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로 기도에 대한 언급이에요. 지난주 오픈마인드에 보면 기도에 대해서 예배에 대한 글이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분향단이라는 구약의 성소 안에 있던 그 성막기구를 들어서 기도를 설명하시는 내용을 제가 봤는데 오늘 9절에도 보면요 분향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10절에도 분향하는 그리고 또 기도하더니 그러니까 지금 계속 기도가 언급되고 있는 것이 여러분 보이실 겁니다. 사가랴가 들어가서 제비 뽑힌 사가랴가 하는 일도 뭡니까? 기도. 밖에서 기다리는 이들이 뭘 하고 있습니까? 기도. 근데 이거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장뿐만 아니라 사실 누가복음 전체가 기도를 강조하고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가지 복음서 중에서 어떤 책이 기도에 대해서 가장 많이 강조하고 있을까요? 네, 누가복음입니다. 횟수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저도 이건 조금 놀랐는데 이 어플로 요한복음에 기도라고 치니까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네 번 나와요. 근데 누가복음에는 35번이 나와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책이죠. 마태복음 21회, 마가복음 13회. 그러니까 누가가 그만큼 기도를 많이 언급한다는 것은 기도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누가는 또 한 권의 책을 썼거든요. 누가는 좀 특별한 사람이에요. 의사였고 그리고 신약 성경을 기록한 수많은 저자들 중에 딱 유일하게 외국인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강조했답니다. 누가는 사도행전도 썼거든요. 사도행전에서도 마찬가지로 기도가 강조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바로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다고 씁니까?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는 중요한 성경의 어떤 구원의 역사가 흘러감에 있어서 어떤 중요한 일이 있기 전에 항상 기도했다는 걸 쓰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돌아와서 누가복음에도 보면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가 그 구약이 예언한 모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죠. 그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했던 주의 사자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죠. 그 세례 요한의 탄생 기사가 오늘 본문인데 오늘 본문에 또 무엇이 강조되고 있어요? 기도, 기도, 기도예요. 이것은 누가가 의도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가 너무나 황송하게도 마치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으로 일어난 것처럼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그 놀랍고 영광스러운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그냥 홀로 하실 수도 있지만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함께 하신다고 누가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밤에 모여서 기도하는 것은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이 우주를 통치하시는 일에 우리 초대받아 참여하는 특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고 오늘 이 밤에도 마음껏 그 특권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기도했을 때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마치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그 무슨 말이죠? 우리의 기도를 독려해주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기도할 때 내가 이렇게 응답해 주겠다라는 우리의 믿음을 격려해 주는 하나님의 사랑이지 않을까요? 성전에서 분향을 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사가랴가 천사를 만났어요. 그리고 놀라면서 무서워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만나면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그 절대적인 거룩 앞에 마치 100년 만에 꽃을 피우고 죽는 대나무처럼 사가랴가 어쩌면 나는 여기서 죽는구나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천사가 말합니다. 13절이에요.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천사가 전해준 메시지는 굉장히 좀 충격적이죠. 이렇게 말해요. 사가랴, 너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어. 이제 너에게 아들이 생길 거야. 그런데 오늘의 모든 이 메시지는 저는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했거든요. 근데 사가랴의 이 반응을 보고 좀 굉장히 당황했어요. 여러분은 보니까 당황을 하지 않네요. 18절입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곳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사가랴가 믿지 않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저는 여기서 이게 지금 뭐지? 싶어서 굉장히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 사가랴 제사장이잖아요. 목사님이잖아요. 오랫동안 기도했잖아요. 그 불임의 수치와 그 불편함과 그 안타까움을 막 겪으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응답으로 네가 원하던 아이가 너에게 이제 가지게 될 거라고 하는데 이제 그동안 네가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오해와 수치가 다 씻어질 거라고 하는데 왜 기뻐하지 않고 안 믿었다고 성경이 말할까요? 그래서 저는 제가 천국 가서 혹시라도 사가랴를 만났을 때 제가 오해하면 안 되니까 제가 다시 눈을 씻고 성경을 다시 살펴봤어요. 이건 내가 잘못 본 게 맞다. 이거는 안 믿은 게 아니라 그냥 너무 기뻐서 그냥 안 믿어졌다는 문학적 표현 아닐까 생각을 했는데 아니요. 진짜 안 믿었던 거예요. 19절에서 20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아노라. 그러니까 지금 가브리엘도 얼마나 지금 막 좋은 거예요. 이 소식 들으면 사가랴가 좋아할 걸 상상하면서 하늘에서 왔어. 가브리엘이. 근데 딱 말했는데 사가랴가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브리엘이 이렇게 해요.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Because you didn't believe my word. 안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어요? 믿지 않아가지고 실제로 징계를 받아요. 10개월 동안 말을 못합니다. 생각을 해봤는데 만약에 제가 영국에서 징계를 받아서 말을 10개월을 못하면 뭐 그렇게 불편할 것 같진 않아요. 어차피 영어를 많이 하진 않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좀 문제가 다르잖아요. 전 여기에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가랴가 기도한 거 맞나요? 맞아요. 사가랴는 진짜 기도했어요. 자신의 문제를 두고 진짜 오랜 시간 기도를 했어요. 그건 맞아요. 그런데 믿지 않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가랴만 그런가요? 사가랴만 너무 이렇게 몰면 우리가 또 천국 가서 사가랴 만났을 때 뭐라 그럴 거예요? 감사하게도 성경에는 간절히 기도했는데 안 믿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대표적으로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일이 또 나와요. 그 베드로 사도 있죠?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랬더니 성경 보니까 교회가 온 교회가 그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간절히.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감옥에 투입하셨어요. 그리고 저는 이 부분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잠들어 있던 베드로의 옆구리를 척 깨웠어요. 한글 성경. 옆구리를 척 깨웠다. 얼마나 깊이 쳐 잠들어 있었으면 쳐서 깨웠겠어요. 근데 저는 이것도 대단한 게 야, 베드로 진짜 남자아이가 남자예요. 이제 죽을 건데 잠이 들어있다? 이게 바로 믿는 사람이 누리는 평강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정도는 돼야 믿는 거 아니에요? 아, 근데 염려하고 걱정하고 좀 그래서 우리 이영주 목사님 맨날 하는 말 그 제가 사실 제가 요즘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하나님 여기 계시니 염려하지 맙시다.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합시다. 하나님 여기 계시니 염려하지 맙시다. 네. 그러나 옆에 쳐 자고 있으면 쳐 깨우세요. 옆구리를. 옆구리를 척 깨워 이렇게 천사가 봐도 너무 황당한 거예요. 이거 지금 울고불고 살려달라 그래야 될 텐데 잠이 들어있다? 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천사가 말해요. 빨리 나가라고. 근데 너무 재밌어요. 그 잠이 덜 깨서 나가요. 근데 문이 막 철컥철컥철컥 열려요. 근데 아직 잠이 덜 깼어요. 그래서 그냥 마가 요한의 집으로 가요. 거기에 근데 성경이 또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모여서 베드로를 위해 또 기도하고 있었어요. 노크를 했어요. 로데라는 여자애가 나와가지고 베드로를 보고는 깜짝 놀라가지고 기뻐 뛰어가서 기도하는 사람들한테 저기요 베드로 사도가 오셨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간절히 간절히 기도하던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한글 성경에 로데야 네가 미쳤다 그래요. 아 이제 나와있어요 성경에. 초대교회 성도들 이때 베드로만 위험한 게 아니라 다 위험했었거든요. 예수 믿으면 감옥에 톡되거나 죽잖아요. 그런 긴박함 가운데 간절히 기도했는데 어때요? 믿지 않았대요. 사가랴도 그랬대요. 그럼 이제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때요? 주님께 주님 정말 내 안에 선한 게 없군요. 나 정말 믿음이 없군요 라고 정직하게 나아가는 이 밤이 되시기를 바라요. 주님은 믿음 없는 거 탓하지 않으셨고요. 주여 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하면 도와주셨어요. 문제는 뭐냐면 내가 믿음 없는지 모르고 내가 믿음 있다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이 밤에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님의 살아있음을 경험하시게 되실 거예요. 청년 때 저는요 여러분들을 보니까 저의 어린 시절이 또 생각나네요. 저도 여러분들처럼 수요일 날 예배 나오는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있으면 수요일 날 하루 보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목요일에도 시험이 있어요. 그런데 끝나고 신학교인데도 신학교에서도 시험 때는 수요예배 잘 안 가요. 그래서 저는 수요예배 가는 제가 너무 기특해가지고 제가 막 버스 타고 가면서 막 울었던 기억이 나요. 하나님, 저 주님, 그러니까 오늘 그 찬양, 제가 왜 우는 주님만 사랑해요. 너무 사랑하니까 주님 나 시험인데도 주님께 달려가고 있어요. 주님 저 보시죠. 너무 예쁘죠 하면서 제가 막 감격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오늘 그렇게 오신 분이 딱 한 두 분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년 때 전 진짜 믿음이 좋았던 것 같아요. 뭐 저런 사람이다 이 사람을 때. 아 진짜요. 그래서 아 저도 궁금해요. 어디서 이런 믿음이 나왔지? 왜냐면 제가 막 선포하는 기도를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게 그냥이 아니라 전 진짜 된다고 믿었거든요. 그래서 단기 선교 가면 전 막 이런 기도했어요. 주님, 이 땅에 사탄의 권세가 물러가고 주님의 통치가 임할 지어다 막 그랬어요. 그 전 그걸 진짜 믿었어요. 그리고 예배 때 뭐 새벽 기도 가서 기도할 때 막 저는 막 어 하나님 이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런 찬양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막 기도했거든요. 이루어질지어다 막 그랬어요. 뭐 귀신이나 악한 영 떠나가라는 기도도 많이 했어요. 아 되게 제가 그 믿음이 좋았어요. 그런데 신학을 공부하고 열심히 했거든요. 하면서 내가 얼마나 성경을 몰랐는지를 깨닫고 충격을 받았어요. 이 하나님의 주권과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 그 하나님의 왕되심, 주되심을 막 배우니까 아 이거 내가 함부로 기도하면 안 되는구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면서 제가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전에 비해서 분명히 제 기도는 좀 더 세련되진 것 같고 제가 사용하는 워딩은 좀 더 고급지게 되었고 좀 더 성경적이고 탄탄한 것 같기는 한데 근데 제가 돌아보니까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제 기도가 그냥 상식적인 선을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했어요. 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것이고 뭐 내가 아무리 구해도 하나님 뜻이 아니면 안 될 거니까 뭐 하나님 뜻이면 또 내가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다 될 거니까라고 굉장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같이 했지만 솔직히 말하면 뚜껑 열어보니까 제 안에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아, 내가 정말 믿음이 없구나라는 걸 제가 더 깨닫게 된 사건이 한 가지 있었어요. 이건 되게 long story. But make it short. 짧게 하면 어떤 분이 설교하는 걸 들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저랑 완전 스타일이 틀린 거예요. 이분이 막 그러는 거예요. 설교하면서 막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믿음을 가질 때 지금 그 오래된 병이 나을 것입니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 제가 그 설교를 듣고 생각했어요. 아니 뭐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뭐 저렇게 기도를 해도 되나? 아니 만약에 저 사람 낳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고 저 사람이 또 고생을 해봐야지 되는 거면은 저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막 그런 생각이 막 제 안에 막 굴러가고 있었어요. 근데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았어요. 굉장한 사기꾼이거나 아니면 진짜 저렇게 믿거나 그 사람이. 그때 성령님이 저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았어요. 형민아, 넌 저렇게 설교해 본 적 있어? 너 저렇게 설교할 수 있어? 제 대답이 뭐였는지 아세요? 아유, 성령님, 전 저렇게 안 해요. 못해요가 아니라 안 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성령님이 저에게 또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았어요. 그렇구나. 너는 정말 나를 믿니? 그 질문 앞에서 이게 왜 나에게 이런 질문이 오지? 나 하나님 당연히 믿잖아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말들이 계속 묵상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저의 믿음 없음과 그 불안해함과 두려워함 보세요. 목사가 누가 아프다고 왔는데 나을 찌어다 했는데 안 나오면 얼마나 쪽팔려요. 전 그 쪽팔리기 싫었던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려요. 근데 이게 웃을 일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거예요. 좀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무조건 기도라고 해서 내가 원하는 것, 내 소원 성취, 내 문제 해결, 도깨비방망이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린 기도할 때 믿음 가지고 해야 합니다. 아멘. 근데 그 믿음을 가진다는 게 뭐예요? 무엇을 믿는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어요. 아멘.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선하신 우리의 아버지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에게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게 내가 드린 기도에 어떤 노라고 답하시더라도 그게 나에게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지금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선함과 완전함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어요. 기도할 때 다른 거 믿지 않아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사람의 최고의 지혜보다 하나님은 더 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제 욕심을 따라 잘못된 기도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는 걸 우리는 믿어요. 맞습니까? 내가 잘못된 기도를 때로는 해도 하나님은 이러지 않으세요. 야, 너 어떻게 그렇게 기도를 잘못할 수 있어? 라고 내치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의 고백이 불완전하고 되게 볼품 없을지라도 우리가 기도의 손을 모은 것 자체를 귀하게 봐주시면서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의 불완전한 기도가 완전하도록 완성시켜주는 분임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를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뜻하기만 한다면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도 성경에 나와있던 그 모든 기적들이 나에게도 실제가 되고 일어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아멘. 이게 없이 기도하면 이게 바로 외식이라는 거예요. 그렇게는 여러분 한 시간을 이 자리를 채우고 앉아있다 돌아가도 어떤 역사도 우리는 보지 못할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연약하여 흔들릴 수 있어요. 저를 봐도 그런 모습을 많이 발견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없이 신실하고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세요. 우리는 이걸 믿어요. 이런 하나님 아버지가 계셔서 저는 정말 다행이라는 기도를 많이 해요. 감사해요. 진짜 다행이에요. 하나님 없었으면 제가 잘못된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으면 저는 지금 여기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까지도 사실은 여러분을 위한 최선의 응답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 정말 천국에서 사가랴를 다시 만날 텐데 사가랴에게 오해받고 싶지 않아요. 저는 사가랴가 처음부터 믿음 없이 기도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네. 처음에는 분명히 젊었을 때는 확신을 가지고 기대에 찬 기도를 드렸을 것 같아요. 주님 아들을 주십시오.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는 거죠. 점점 기도가 흔들렸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끝내 어쩌면 그 기도가 잊혀지고 중단되었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오늘 성경이 말하잖아요. 사가랴가 늙었고 그의 아내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았다. 이게 그냥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가랴가 얼마나 착한 사람인지 이미 자기하고 아내를 보니까 끝났으니까 괜히 하나님 더 힘들게 안 해드리려고 기도를 안 한 것 같아요. 이런 착한 사람들이 제가 볼 때 꽤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 걱정하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천사가 말했죠. 너에게도 응답될 거야 라고 할 때 이 사가랴의 말을 들어보세요. 나는 늙었고 내 아내도 나이가 많다고요.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사가랴가 지금 하는 말이 거짓말인가요? 나는 늙었고 내 아내도 늙었습니다. 거짓말이 아니죠. 그 말은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말이었어요. 그러나 믿음의 말은 아니었어요. 제가 보니까 성실하고 책임감 있고 좀 뭐 그런 좀 인물들이 괜찮은 사람일수록 하나님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마음껏 기도하지 못하고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하고 너무 착한 첫째 아들 같아요. 사가랴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내 상식과 경험에 너무 초점 맞춘 나머지 초월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놓쳐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밤에 만약 여러분이 저에게 그러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고 물어보신다면 그것은 현재 내 상태, 내 모습, 내 능력, 내 실력, 내 지식, 나의 어떠함을 주목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보는 것이라고 답하고 싶어요. 그게 믿음의 출발이에요. 상황을 봐서도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때는. 그리고 내 안에 중요하죠. 엘리사벳도 그러나 기대할 게 아니에요. 누구를 기대합니까? 하나님을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누구도 나 자신도 아니고 어떤 상황의 가능성을 믿는 것도 아니에요. 거기에 배팅하는 게 믿음이라고 한 적 없으세요. 뭐예요? 그냥 살아계신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 기대하는 것. 이게 믿음이라고 성경은 항상 말해왔어요. 오늘 이 밤에 그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주목하고 다시 우리 시선을 눈을 들어서 주님을 보는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 시간에 제일 즐거운 멘트 오늘 말씀을 마칠게요. 뉴스 보도를 통해서 다 들으셨겠지만 현재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의 산불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일주일 전에 시작된 이번 산불 때문에 현재까지 약 런던시로 보니까 약 6분의 1에 해당하는 그 광범위한 지역이 다 불타버렸어요. 12,000개 이상의 건물이 파괴됐고 지금도 계속 피해가 늘어가고 있다고 해요. 저도 이걸 사실은 모르고 있다가 누가 기도 요청을 해서 그때서야 사실 뒤늦게 뉴스를 보고 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지금도 그 최선을 다해서 막대한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 불을 끄려고 하고 있지만 지금도 한 지역은 17%, 다른 지역은 33% 진화밖에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러면 제가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언제 이 불이 다 진화될 거냐, 앞으로도 몇 주는 더 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진을 한 장 봤어요. 온통 불의 화마에 휩싸인 곳에 작은 점 하나가 날아가는데 헬리콥터예요. 수천 리터의 물을 싣고 가는 헬리콥터가 거기에 물을 뿌리는데 커다란 운동장에 커다란 산에 점 하나 찍는 느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사람을 동원하고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불을 끌려고 해도요, 강풍이 한번 불면 그 수고는 다 헛수고가 되고 만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럼 이 큰 불이 한 달, 두 달, 세 달 동안 모든 걸 삼켜버리는 이 불이 그럼 언제 어떻게 꺼지는지 아십니까? 하늘이 열리고 비가 내릴 때 그때 불이 꺼져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이 밤 여러분들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죄로 망가진 이 땅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어요. 빛으로 살고 있어요.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젊잖아요. 얼마나 죄의 유혹이 많습니까? 부모님의 눈으로부터 벗어나 있잖아요. 여러분, 예배드릴 때 앉아있지만 나가면 이제 사탄의 공격과 유혹이 여러분들에게 집중적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유혹에 타협하면 잠깐은 위로받을 수 있어요. 잠깐은 즐거워요. 하지만 금세 그 기쁨은 증발하고 사라지고 말아요. 그리고 남는 건 텅 빈 공허함과 무거운 죄책감으로 하나님 앞에 신음하는 것만 우리한테 남지 않습니까? 우리 그렇게 다 살아봤잖아요. 반복되는 죄의 문제, 중독의 문제,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의 결심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수천 번, 수백 번 여기 와서 아무리 내가 안 할게요 라고 해도 여러분 또다시 돌아가고 말 거예요. 죄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삼킬 듯이 타오르는 지옥의 불과 같은 이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그러면 우리를 지켜주는 것,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의 결심, 각오, 결단 안 돼요. 저도 수없이 넘어져 봤어요. 앞으로도 전 넘어질 수 있겠죠. 그러나 저에겐 소망이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최선을 다해도요, 그건 마치 강풍이 부는 불타는 산에다가 그냥 물 한 바가지 뿌리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걸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겐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의 비를 부으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하늘 문 열어주시고 은혜의 비를 내려주셔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죄와 싸워 이길 새로운 결단과 결심을 드리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가랴처럼 흔들리는 기도라도 괜찮아요. 여러분의 기도가 지금 불안전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오늘 약속해 주셨어요. 중단했던 기도가 있으십니까? 이 밤에 다시 시작하시기 바래요. 잊혀졌던 기도가 있습니까? 다시 꺼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상식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사탄이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시선을 여러분에게 고정시키는 거예요. 자기 연민에 빠지게 하고요. 내가 세상 피해자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듭니다.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아니요.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늘 문 열고 은혜의 비를 부어줄 준비가 다 돼 있으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가랴라는 그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밤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를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다고 저는 믿어요. 우리는 멈추었을지라도, 우리는 흔들렸을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믿어요.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합니까? 제가 오늘 수요예배 오기 전에 기대했던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찬양이었어요. 찬양. 이게 제가 고민했습니다. 이 말씀에 맞는 찬양을 골라서 찬양팀에 조 말어. 이게 조 말어. 조 말어. 아, 성령님이 일하시겠지, 성령님이 일하시겠지 기대했는데 와서 찬양을 들었는데 또 너무 좋은 거예요. 야, 이게 한 성령 안에 있다는 것이구나. 두 번째는 제가 선교사다 보니까 또 이제 집 주변에 있는 영국 교회를 가서 그 교회를 방문하고 목사님과 교제하고 하는데, 저희 집 바로 근처에 개척한 지 7년 되는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름이 앤디예요.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분이 지금 말기암 진단을 받았어요. 병원에 갔는데 온몸에 암이 다 퍼졌다는 거예요. 근데 어쩜 그렇게 사람이 얼굴이 천사같이 밝은지 맑은지 같이 걸어가면서 이야기하는데 자기는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묵상 시간에 그분을 생각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마음 주셨어요. 형민아, 너 앤디 걱정하지 마. 앤디에게는 이미 생명이 있어. 예수의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 받아놓고 그 다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육신은 암에 의해 정복되어 죽을 수 있을지 모르나 그에게는 이미 생명이 있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앤디가 오늘 제가 수요예배 오기 바로 직전에 메시지를 보내면서 저한테 한 말씀을 보내더라고요. 그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아멘. 마침내 거두리라. 앤디도 포기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 기도를. 저는 기도해요. 하나님, 앤디 완치되게 해주세요. 이제는 쪽팔린 거전 그런 거 없어요. 왜냐? 하나님의 뜻이라면 낫는 거는 그냥 한순간이거든요. 그건 전 기도해요. 하나님, 앤디가 나와서 7년간 개척해서 아무 열매도 없는 것 같은 그 교회가 부흥하기를 바라요. 나 말기 암 환자였는데 주님이 나 깨우셨어라고 간증하면서 그 복음이 힘있게 그곳을 전파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믿어요. 제 기도가 힘이 있다는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선하다는 걸 믿어요. 그래서 자신 있게 기도해요. 그래서 저는 앤디한테도 말했어요. 앤디, 넌 나을 거야. 넌 나을 거야. 그리고 너에게는 생명이 있대. 내가 들었어.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이미 있대. 그러니까 너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전 여기에 오늘 본문에 나왔던 이세 글자 포함하고 싶어요. 마침내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에게 오늘이 마침내의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